제4장 홍콩과 광주의 통역자들과의 대화 기록 네 번째. 시간 1949년 8월 31일 저녁. 장소 홍콩. 성경 읽기에 관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연구하며 읽는 것이 있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구하며 읽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통역자들은 보다 더 함께 성경 읽을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한 번에 적어도 3시간이 필요합니다. 비결 정리하고 번역함. 성경을 읽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 작은 한 단락을 읽고 정리하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어에 대한 번역이 필요한데 중국어 성경을 대조해보고 모든 단어를 찾아보고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한 방면에서 몇몇 성경교사의 저작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알포드의 신약 용어 연구, 스테반의 신약 원문, 영의 콩코던스, 형제위에서 출판한 뉴베리 성경이 있고 또한 그랜트와 다비 등의 성경 주해 저작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성실하지 않다면 곧잘 한 편의 메시지를 잘못된 번역 위에 세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는 복음을 변명한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1장은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함부로 해석하거나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생명과 신앙과 진리와 가르침은 모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왕래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분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일 뿐 하나님의 사업은 그분 자신이 경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4절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 전체입니다. 바울은 이 사업 안에 노예입니다. 우리도 노예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장을 내세워 진리를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의 모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단어 분석. 성경을 연구하는 두 번째 단계는 단어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매 단락의 단어와 짧은 문구를 철저하고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절을 예로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 노예, 부르심을 받아, 사도, 택정함, 하나님의 복음 등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특별히 주의하고 이러한 단어가 성경에서 몇 차례 사용되었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인용한 성경 구절을 찾아 그 단어의 가르침을 찾아내며 분류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단어의 용법에 대해 기본적이고도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합니다. 분별됨이라는 단어의 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분별시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음. 출생. 2. 다메섹 도상에서 그릇으로 분별됨. 구원. 3. 안디옥에서 분별됨, 사역하러 나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서로 대립되고 바꾸어서 사용되지만 결코 이 두 단어가 같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에 시간을 들여서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단어를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단어 몇십 가지를 철저히 연구해낼 수 있다면 성경의 인식에 대한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될 것입니다. 종합함. 성경을 읽는 세 번째 단계는 종합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몇 가지 노선을 찾아내게 됩니다. 신성한 계시에는 중심 노선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매번 하나님의 계시는 이전보다 진보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종합적인 방식으로 성경으로부터 성경 전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종합해 내야 합니다. 성경 끝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가장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종합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신성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은 그 자체의 논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은 영과 이해력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연단되기 위해 성경을 읽는 지각이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한 복음을 위해 변명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해에 있어서 충분한 연습이 없다면 변명하려고 할 때 이치가 닿지 않고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권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이해가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는 것은 같은 부류의 것만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류의 것은 억지로 함께 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혼란케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는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많은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 명령이고 어떤 말씀이 권면의 말이며 어떤 말씀이 공의의 말이고 어떤 말씀이 은혜의 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 서신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쓴 것이지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대로 믿고 믿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서 말했지만 그의 말이 교회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멋대로 읽을 수 없으며 반드시 전체 노선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은 바울의 신성한 변증을 따라 바울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사상은 성령의 사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석을 거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읽어도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빈곤한 데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은 마땅히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번역본과 참고서적. 성경을 연구하려면 좋은 번역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참고서적이 필요합니다. 중국어 화합본은 가장 좋은 7가지 번역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 책이 가장 좋은 헬라어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권을 비교하기 위해 다른 참고 번역본 서적이 필요합니다. 중국어 성경의 참고 번역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물리화합본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의 단음으로 된 단어의 번역이 일반 화합본보다 낫습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 책은 부활과 일으키사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또 한 권 참고할 만한 것은 스미스 번역본인데 스미스 씨는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믿은 후에 중국인을 위해 성경 한 권을 번역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후에 혼자 이 책을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에 출간된 것이므로 문장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 아주 좋다고 칠 수는 없지만 번역된 말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참고서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읽을 수 있겠지만 선정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책들은 메시지 성질의 참고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고 상당히 심오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비의 성경 개관의 경우 어떤 사람은 읽고 유익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해를 입습니다. 성령의 흐름은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류의 책들은 언제나 교통 가운데서 연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의 주된 일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각종 지혜와 더불어 충분하고도 많은 수고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온전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당신은 그들 가운데서 갈망 있고 성장한 사람들을 선별해내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그들이 온전케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배양되고 온전케 되도록 초신자를 위한 52 과목을 한 과목씩 자세히 거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전문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역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보편적인 사역이 없고 오직 유일한 사역, 곧 신약의 사역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서와 같이 일반성을 띈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있는가 하면 또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같이 특정한 지방 교회에게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와 같이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바울이 쓴 것은 편지일 뿐 아니라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완성하기 위한 사역의 성격을 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이런 무리에게, 어떤 말씀은 저런 무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신은 다른 교회에게 읽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서신은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어떤 명령은 온 교회에게 준 것이고 어떤 말씀은 개인에게 분부한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대상을 크게 잡으면 어떤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초신자 교육에 관하여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일은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동역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히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교적 성장한 사람들을 택하여 보충 수업을 해주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보충 수업을 해주는 사람은 동역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책임자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한 면으로는 온전케 함을 받고 다른 면으로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견고케 하는 일은 각 층별로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도자와 동역자와 보충 수업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는 형제가 동역자를 점검하고 한 동역자가 다섯 명의 보충 수업해주는 사람을 관리하며 보충 수업해주는 한 사람이 열 사람에게 보충 수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일은 가장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의 명맥입니다. 내가 이상수 형제와 초신자를 위한 교육을 잘하지 못하면 복음 전파는 멈추게 된다고 교통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온 새 사람이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회에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새신자를 위한 교육을 잘한다면 교회는 결실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돌파력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초신자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이가 다 교회의 일을 할 때 언젠가 출구를 찾게 됩니다. 만약 당신 한 사람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움직이도록 온전케 할 수 없다면 설령 당신에게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아주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초신자를 위한 교육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흥황할 것이고 만약 소수만 일한다면 당신 혼자만 힘들어서 쓰러질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루에 30명을 심방하는 일을 한 적이 있지만 때로는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할 능력이 없다 하거나 할 줄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야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많겠지만 당신이 많이 해보면 자연히 비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주 같은 경우 지난 두 달 동안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 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 신방에 관하여. 복음 신방도 역시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기술적인 많은 문제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려야 하고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당신의 말은 어떠해야 하고 사람의 문제에 대해 당신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답해야 하고 답할 줄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의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 시간을 얼마나 사용해야 합니까?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책임 형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친구를 신방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네를 신방하러 온 것은 교회를 대표하여 자네를 관심하는 것이네. 교회는 자네가 주 예수를 믿은 것을 듣고 아주 기뻐하여 나더러 자네를 보고 오라고 했다네. 신방하는 사람은 무슨 온전케 하는 말을 할 줄 몰라도 됩니다. 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구에게 어떤 의문점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답변할 필요 없이 다만 나도 믿은 지 2개월밖에 안 되네. 나도 배우고 있네. 라고 말하십시오. 만약 교회 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면 교회 가운데 놀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방을 위해서도 먼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시키는 사람과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많은 기도와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신방하도록 분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할지를 주님 앞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교통하고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신방하는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 앞에서 느슨하게 행한다면 쉽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헛되게 됩니다. 권면의 말. 이상 몇 가지 교통에 관하여 여러분은 마땅히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엄격해야 합니다. 엄격하다는 것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사역을 하려면 법대로 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결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으며 영만 따라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율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율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날마다 인수가 증가한다면 여러분은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무 교통 집회. 매주 정기적으로 사무를 교통하는 집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무적인 성격을 띈 집회는 말씀을 전하는 집회보다 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교통해서 속의 부담을 털어놓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만일 속의 부담을 안고 그냥 지내면 부담이 양심의 참소로 변합니다. 사무적인 집회에서 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부담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함께 모일 때 먼저 기도하고 영을 열므로써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이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분명하게 고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생각한 후에야 비로소 일을 상세히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성을 띈 지표는 성경을 읽는 지표와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사무와 혼합시킬 수 없고 반드시 분리시켜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몇 사람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든지 사물을 교통하든지 다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혼합시키면 어지러워집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집회. 이 외에도 어쩌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집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더욱 능력이 있도록 복음 전파 전후로 충분한 기도와 교통과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